지난번 시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부와 함께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과 또 곡식을 마르지 않게 하셔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거죠. 날마다 떡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빵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던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어쩌면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18절에는 이제 아들이 죽은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질문하는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정말 그 이제 한 움큼 남았잖아요. 기름 조금과 곡식 조금이 남아서 이거 먹고 죽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과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날마다 이어지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매일의 기적들, 이런 기적들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남들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마르지 않는 기름이 있어, 가루가 있어, 이런 고백들이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 새롭게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은 뭐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은혜롭게 살아도 그 은혜가 마치 끊어진 것 같은 시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 생겨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막막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던 중에서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쁜 날에는 감사하고요, 슬픈 날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하게 받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도와 감사가 늘 있는 삶이겠죠. 과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과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시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가? 라는 그런 생각을 과부는 하게 된 거죠. 이건 일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뭐 없나?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죠.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은 과부의 마음에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책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런 벌을, 징계를 불러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섞여 있는 말이죠. 사람이 믿음이 강해 보여도 어려운 일이 확 닥쳐오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 보여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늘 해야 되죠. 이 여인이 이렇게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은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오는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내게 관심을 끊으셨지? 혹시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나의 모습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드러내어 징계하마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더욱 단단하게 주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기 위함이죠. 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가사, 이 가사가 늘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깨달은 죄가 깨달아진다면, 자신이 지은 죄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 죄를 잊어버린다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려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며 붙잡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탄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부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 아픔을, 그 을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19절로 21절에 이제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하나는 이 과부와 아들이 음식이 이제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죽게 하려고 살리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엘리야의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 이방 땅에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엘리야는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 의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저는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과부가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달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도 끌어안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더니 내 죽은 아들과 마저도 뺏어갈라 하느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줍니다.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맛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경험하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붙잡고 끌어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막 기도만 하지 않아요. 그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립니다. 이 세 번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엘리야는 몸을 펴서 엎드리면서 자신의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몸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장소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장소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번 뭔가를 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죠. 물론 3이라는 숫자는 참 좋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큰 의미보다는 이 세 번이라는 것 자체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세 번 기도했는데 나는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자비와 능력을 엘리야는 믿었죠. 그리고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소중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 생명을 살렸고 한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소중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도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 기도하는 걸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22절로 24절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듣고 계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올바른 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과 간절히 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응답이 늦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빠짐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더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부활한 사건입니다. 아,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심령적으로도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그 과부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하게 아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죠. 이 과부가 어디에 살던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르밧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근본적인 장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비로소 귀하게 깨닫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비로소 온 마음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거죠. 간절하면서도 믿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관계적으로나 또는 여러분의 비전이라든가 삶이 죽은 것처럼 좀 단절되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죽은 상황과 같은 모든 것들도 다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좀 볼 텐데요. 하나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과부는 아들 때문에 절규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라고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과부의 그런 절망의 탄식하는 소리마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귀하게 그들을 그 여인의 모습을 믿음으로 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오해,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살펴 준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옆에 나가서 울부짖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의심을 갖든 또 오해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옆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중보자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세 번 몸을 펴서 기도했죠.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간절하고 신실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아이에게 생명으로 나타났고 그 과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았죠. 가정 전체가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